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찾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아멘. 주님, 저희가 이 아침에도 주의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저희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늘에서 내리시는 그 영적인 만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영적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이런 제목입니다. 주의 만찬, 이것은 하나의 그 특별한 식사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예수님께서 이 주의 만찬을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신 그 자리는 유대인의 그 절기, 유대인의 그 명절 절기상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의 그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세 차례를 하나님 앞에서 그 이제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이제 봄에 있는 유월절과 오순절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 있는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번의 명절을 기본적으로 그렇게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전반부에 제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좀쭉 상기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유월절은 뭐와 관련이 있었냐면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에서 해방되던 날, 그날 처음으로 이제 이 유월절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도 또그 상태에서 400년 후에 해방되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일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유대인의 뿌리는 이제 아브라함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제 유대인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민족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많은 그 인구가 늘어났는데, 그때에 이 사람의 마음에서 항상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셨고, 또그 땅에 폭력이 가득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지구를 물로 한번 리셋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 이제 8명이 살아남았고 8명이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했지요. 그랬는데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모든 민족들이 계속해서 부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부패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을 취하신 것이냐면 마치 그 노아를 선택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취하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민족, 내 마음에 합당한 새로운 민족을 하나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이제 그 어느 날그 집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네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도 엄청나신 그 하나님의 이제 압도되어서 이렇게 이제 명령에 순종하고 길을 떠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한 곳이 이제 마침내 도착해서 보니까 그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내가 네 씨를 땅의 티끌같이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수 있거든 네 씨도 세리라. 일어나 그 땅을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지요. 그런데 이 약속이 쉽게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뭔가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영 시간이 지나도 성취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너와 네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일단 자식부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고 뭐 증손자, 고손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일단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이르렀냐면 생물학적으로 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 사라나 다 생물학적으로는 다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때까지 성취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한 그 중간에 그 아브라함이 일단 약속은 받았는데 뭔가 이제 소망은 있으니까 이걸 본인의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이제 그 사라의 여종, 그 이집트 여자 하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실제로 하나 낳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고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 헤매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때 이제 실제로 약속의 씨가 태어나죠.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은 네 명의 아내로부터 이제 12명의 이제 아들을 낳게 되죠. 특별히 11번째 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명의 아내, 원래 야곱이 뭐 아내를 네명 갖고자 했던 게 아니었어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원래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로부터 얻었던 아들인 그 요셉,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기회를 보던 형들이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려다가 그것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미디안의 상인들이 팔았는데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가서 그야말로 종으로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여차여차 해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주는 과정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그 파라오의 꿈에 보니까, 이 7년 동안에 굉장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는 7년 동안에 그 풍년을 다 말아먹을 흉년이 이제 오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꿈이었지요. 그래서, 그 꿈대로 이제 풍년 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나머지 7년 흉년을 대비하게 되는데, 그 흉년 기간 동안에 이집트에만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근동 지방 전체가 다 이제 흉년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가나안 땅 쪽에 있던 이 야곱과 그 가족들도 이제 완전히 굶주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서 야, 이집트에 가면 양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왔다가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제외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죽었는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걸 알고 이 야곱이 정말 굉장히 기뻐하지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포함한 형제들 전체를 이집트로 그냥 초청을 해버렸습니다. 이민 오세요. 이렇게 이민 비자를 이렇게 이제 발급해 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70명이 야곱의 자손 이제 야곱 식구들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고센이라는 지역 거기가 이제 목축하기가 좋았는데 왜냐면은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 직업이 그냥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의 고센이라는 지역에서 잘 살았습니다. 처음에. 잘 정착하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가 이제 등극을 하면서 아, 이 히브리인들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불어나고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남자만 60만 정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불안해진 이 파라오가 이 정책을 바꿔서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극심한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야 딴 생각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엄청난 중노동을 하다가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되었을 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이제 빼내오기로 하셨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파라오는 당연히 그게 뭔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 보내지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안 보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다 아셨고 그래서 이제 재앙을 10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준비하셔서 하나하나 보내는데 안 보내죠. 계속 자꾸 타협하자 그러고 안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맨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는데 그게 이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의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이제 재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양을 한 마리를 잡아라, 어린 양. 근데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예비하고 있다가 니산월 그 14일 그날에 이제 그 양을 죽이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에 문 틀에 발라라. 그러니까 문의 그 기둥과 이 윗기둥, 양쪽 기둥과 윗기둥.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문 틀이죠. 대문의 문 틀에 그 피를 발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인 양은 너희가 불에 구워 먹어라. 삶는 것이 아니에요. 수육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바베큐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구워 먹어라, 불에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모든 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빵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빵을 해서 먹어라. 보통 저나 여러분이 이 파리에서 이런 데서 이제 먹는 빵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풀려져서. 그런데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채소를 준비하는데 쓴 채소를 준비해서 그것과 함께 먹어라. 양고기는 괜찮은데 이게 빵과 채소는 영 이게 이게 좀 먹기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고 마침내 이제 그 파멸시키는 자가 그 밤에 이집트 전역을 두루 돌면서 이제 그 장자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럴 때그 죄천사가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의 대문의 문 틀에 피가 발려진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패스 오버한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패스 오버, 유월. 우리 한자로도 이 유월이 유자도 그렇고 월자도 그렇고 이게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그게 담 넘어갈 월인가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월담한다 그러잖아요. 그 유자도 그렇고 그래서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피가 발려져 있는 아무 피는 안 되죠. 뭐 계피 뭐 이런 거 발랐다고 다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신 어린 양의 피 또는 염소의 피, 요걸 바른 집은 다 넘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그 밤에 밤새도록 여기저기서 이집트 전역에서 곡소리가 났겠죠. 엄청난 곡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파라오가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점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것과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밤에 급하게 파라오가 두손두 발을 다 들고 어서 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에게 은금 패물을 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창세기 1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보니까 이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저에게 씨를 안 주십니까? 왜 자손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곧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 별을 셀수 있으면 한번 세봐라. 너못 세지? 네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브람이에요. 아직까지는 이름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바뀐 이름이고, 요건 그 전에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9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리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들이 나중에 모세 율법하에서 보면 전부 그이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하는 그 이제 희생 그때 드리는 희생 예물들의 짐승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 을 이제 기다려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더니 보라 큰 어두움에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니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게 하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아직 단 한 명의 아들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곳에 가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하며 고통받을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실제 약속받은 땅인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뭐 재물을 준비해놓고 깊은 잠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조치를 내지, 그런 거 아닙니다. 맨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일곱 족속 중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족속이 이제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잘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던 어떤 민족을 완전히 다 죽이고 내쫓고 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것을 주시려고 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할 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미리 앞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계속해서 부패해 갈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 400년 후라는 것입니다. 네 세대, 400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다 죽이셔도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른 곳에 가 있다가 그곳에서 자손도 번성하고 또 훈련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뭐 700명 정도 됐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줬다.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짐승들이 불어나고, 그러니까 충분한 인원도 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 이 아모리 족속들의 불법도 충만해져야 하고, 이런 것이 모두가 맞아떨어지는 그 기간이 이제 하나님 보실 때 400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날 밤이 이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 전에 먼저 십자가가 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때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시고 재림 때에 이제 영광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 패턴이 모든 사람에게도 다 그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이제 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유래를 담고 있는 이 유월절 명절은 이제 그날 이후로 해마다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정해진 날짜, 니산월 14일이라고 하는 정해진 날짜에 해마다 이제 그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한 1500년 정도를 이제 그렇게 이제 해마다 그걸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중간에 못 지킨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절기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명령은 어쨌든 계속 이어져 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주의 만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신약 규례로서, 신약 교회의 한 규례로서 행하고 있는 이 주의 만찬,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율법하에 오셔서 그온 율법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유대인 제자들과 함께 그 유대인의 명절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제정하시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 이제 큰 다락방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 명절 음식, 우리로 치면은 뭐, 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떡국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뭐 추석 같으면 송편을 준비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린 양과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 그리고 또 식사 때늘 있는 포도즙, 이런 걸 이제 충분히 제자들 전체가 먹을 수 있는 양을 이제 준비하고 장소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있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있었어요. 쓴 채소가 있었고, 포도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돼서 그들의 테이블 앞에 놓여있는 그것들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그 어린 양이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곧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하죠.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 사실은 그 자기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유월절에 먹는 그 누룩 없는 빵, 그건 뭐냐? 사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의 살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몸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마시게 되는 그 포도즙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들 위해 흘려주실 그 언약의,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어야 하는 그 쓴나물은 바로 자신들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낮에 이제 이 고난의 쓴 잔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어 주시는 그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이제 유대인의 시간관념은 저녁이 먼저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서부터 그 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이다 하면 그 니산월 14일에 해가 질 때서부터 그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과 그 다음에 그 아침이 첫째 날이더라. 창세기의 그런 기록대로 저녁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낮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의 그 날에 저녁에 이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아직 유월절이에요. 아침에 이제 체포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그 유월절에 다 이렇게 이제 그 날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1500년 동안 모형으로 주어져 있던 물리적인 어린 양, 물리적인 빵, 물리적인 쓴 채소, 물리적인 포도즙, 이것과 함께 영적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빵, 예수님의 영적인 살, 영적인 포도즙,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이 피,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물리적인 그쓴 채소와 함께 영적인 어떤 쓴 채소가 되는 예수님의 고난, 이게 지금 한 자리에 거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고, 정말 대단히 엄청난 사건이지만, 제자들은 이걸 다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그 이러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어린 양이 죽었듯이, 지금 이첫 번째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이 자리에 이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신 분의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서 그 어린 양의 그 피가 그 유대인이 거하던 믿는 자의 그집 대문에 그 피가 발라지듯이, 그러므로서 이 파멸이 지나가듯이, 이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이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실 것이고, 그 피가 영적으로 그 모든 제자들에게 뿌려지고, 덮여지고, 이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어린 양이 불에 구워졌듯이, 이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이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지옥 불에 구워지실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 때쓴 채소가 준비되었듯이, 이제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제정되는 이날, 예수님은 고통의 쓴 잔을 이제 마시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아마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어린 양을 먹었을 것입니다. 불안함과 두려움, 대부분은 아마 잠을 거의 못 잤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긴 했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제 알지 못하는데, 그 밤에 여기저기서 막 이집트 전역에서 곡소리가 나니 어떻게 잠이 들 수가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 어린 양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그 다음 해부터 지키는 유월절들에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유월절 양을 먹었겠지요. 첫 번째 주의 만찬이 시작되는 이 날에도 제자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수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식사 자리에서 느닷없이 내가 배반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수군수군 되죠.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근데 마음에 찔린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죠? 그게 접니까? 그래, 너 맞아. 그러면서 서로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서로가 의심을 하면서 다퉜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식사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첫 번째 주의 만찬 자리 말고, 그 이후에 이제 있게 되는 이 주의 만찬 자리, 지금과 같은 이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그러나 또 숙연함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주의 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능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많이 떠났지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6장 53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이 포도 주스는 참으로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살과 참으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먹어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먹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참여해서 이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게 이제 속으로는 영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이제 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침례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순간에 한 성령님 안으로 잠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침례예요. 성령 침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에서, 영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 간증으로 보이게 드러내는 행위가 물침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먹고 있는 이 빵과 이 잔, 이거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침례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 빵과 잔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입게 된그 은혜에 우리가 예수님의 살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게 된 것,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먹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이러한 주의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만찬 자리, 이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때는 있었다 그랬냐면 1500년 동안 모형으로 주어졌던 그 물리적인 어린 양, 물리적인 누룩 없는 빵, 물리적인 쓴 채소, 물리적인 포도즙 이런 것들과 함께 그것의 실체가 되시는 영적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그 빵인 예수님의 몸, 영적인 음료인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영적인 그쓴 채소인 예수님의 고난, 그게 지금 그한 자리에 지금 같이 펼쳐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주의 만찬 자리에는 물리적인 빵과 물리적인 포도즙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계십니까? 그 어린 양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의 만찬 자리에 없던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실 때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날 돌아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날에는 없던 것이 우리에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령님의 강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또 우리에게는 교회, 신약 교회의 실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몸을 이루는 이 지역 교회, 이 교회의 실제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조만간 공중에서 우리가 행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 만찬, 거기에서 그 정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간표가 그 시점을 향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들은 굉장히 놀랍고 오래 전부터 차근차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일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참으로 양식이 되시고 참으로 음료가 되신 예수님의 그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만찬을 끝까지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